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이요, 따라서 이 세상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영원하며 스스로의 존재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우리가 이제 주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 깨닫게 되었사옵나이다. 인생이 짧고 잠시 있다 가는 것인 줄을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도 알건만 우리가 마치 그 세상의 지혜조차 모르는 자처럼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숱한 인생들이 있었고 과거에 저희도 또한 있었사옵나이다. 이제 주께서 세상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요 인생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앞에서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인생이 왜 이토록 곤고하며 허망하며 고난 속에 살게 되어지는가 하는 모든 원인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이며 죄 아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있는 것임을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옵시니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공고한 인생이 무엇을 통해 소망을 갖겠사하며 무엇을 통해 삶의 의미와 마땅한 인생의 갈 길을 갈 바를 찾아갈 수 있겠사옵나이까. 오직 생명의 주 되신 주 앞에 있사오니 주께서 말씀으로 저희 심령을 날마다 공급하시고 영의 양식을 먹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인생들이 하루하루 동안 살아갈 힘과 능력과 소망과 위로를 받게 되었나이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저희 육신 가운데 호흡하는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다 산자의 모습으로 이곳에 있사오나 육신이 움직여 산자가 아니요 우리 영혼이 주 앞에서 새 생명 얻은 자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생명 얻은 자로서 저희가 이 자리에 시간을 정하여 회집하게 되었사옵나이다. 주께서 말씀 가운데 주신 귀한 생명의 돌을 어떻게 깨우친 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사 주께서 시작하신 선한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왕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심령 속에 위로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셔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위로받을 때에 저희가 생명력이 더욱더 강건해진 것을 알아서 까닭없이 이유 없이 덧없이 무너져가는 인생의 절망 속에서 생명력을 회복해 나가는 능력의 시간이요 능력의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이 주 성령께서 이루신 줄 믿사옵나이다. 세상이 스스로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할 때에 우리 하여금 죄 중에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그 깨우침에 따라서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복하길 원하는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것이 주 성령께서 이루신 일임을 고백하옵나이다. 이제 비옵기는 따라서 주 성령께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한테 교통하시며 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마땅히 알 것들을 깊이 간절히 진실히 바로 깨닫는 시간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에 시간이 바뀌어서 다른 일과 계신 분들은 아마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 모르겠네요. 나오시기가 어렵지 않으셨어요? 목요일인 줄만 알았죠? 주부의 날짜를 새겨놨는데 대체로 뭐 목요일이니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8장 구원의 확신 부분, 남은 얘기를 좀 더 하고 율법에 대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장 사망, 사망 같이 읽지요.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라 참신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그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색다른 특별 계시 없이도 통상적인 방편을 올바르게 사용함으로써 그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에게는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의 마음은 성령 안에서 화평과 희락으로 넘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로 넘치며 또한 복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힘있고 유쾌하게 된다. 이것들은 확신에서 오는 당연한 열매들이다. 그러므로 이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결코 방탕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첫 줄 보세요. 절대로 틀림없는 이 확신은, 그다음 밑줄을 쭉 치세요.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신 줄을 믿으십니까? 그럼 믿습니다. 그러셔야죠. 믿으십니까? 예. 예, 그러니까 평생 열심히 건물에 파뿌리 되도록 사랑하며 살겠는가? 예, 그러면 그런 느낌이네요.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본질이요, 믿음의 내용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과는 성질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이 구원 받았음을 확신합니까? 그걸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구원 받은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인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형식은 비슷해도 그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걸 믿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구원받은 걸 확신합니까?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할 때 예, 그 믿습니다 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다 하는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같은 믿음의 본질에 속한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내가 확신한다고, 내가 믿어야지, 내가 확신해야지, 이런 성질로 인해서 믿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거나 확신한 것은 그것과는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의 죄를 이미 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요, 그 자체는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이라는 그 영역 안으로 이끌어 오심으로 우리가 믿어지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그런 실험해서 증거하고 논증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네가 어떻게 믿었냐라고 물으면 시작은 이렇고 끝은 이렇고 과정은 이래서 줄기차게 아무리 설명해도 그 사람이 그네 설명을 듣고 따라서 그 사람이 믿어지거나 이런 게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성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내가 과연 구원 받은 자이구나 하고 스스로 자기 설득이 가능케 되어지는 인식의 작용을 통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내가 과연 구원받은 자이구나 라고 스스로 확인하는 인식의 작용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알게끔 되어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뒤집어 또 다른 측면에서 이거 뭐가 있냐면 믿음의 본질에 속하지 않았다는 뜻에 의하면 또 이거 뭐가 있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다라는 이제 설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은혜를 믿는 것 이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믿는 자, 그거를 다 믿는 자가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인할 만한 확신의 영역이라고, 난 구원받았어 라고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는 믿음이란 것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구원받기 필요한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의 본질, 그 영역과는 다른 차원의 부가적으로 따라붙는 것이라, 구원의 확신이란 것은. 근데 이제 질문은 그러면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지 못할 수도 있을까 했을 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물을 때는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대묻냐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의 확신은 거의 갖지 못하는 일이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거의 있게 되어진다. 근데 없게 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왜 그럴까? 그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믿음의 본질에 속한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 수가 있다 그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설명을 해드려서 이해한 게 아니고 스스로 깨달으신 것들이에요. 그죠? 제가 하는 거를 기회로 삼아서 스스로 깨닫는 거라고 이렇게. 아, 그렇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오늘의 교인 중에서 교인은 이제 신앙 실상의 모습을 보면 상담을 이제 하게 되거나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여러 종류의 다양한 신앙의 양상이 있는데 문제점 있는 크게 두 가지를 이제 잡아보면 목사님이 저는 구원받은 사람인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고 내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의심이 들고 연약하고 이러니까 괴롭고 죄에 대한 부담과 죄의 습성을 끊지 못한 것도 있고 이렇게 얼마나 저를 자신이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를 잘 설명해서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그러시군요. 그럴 경우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결론이 정말 당신은 구원 못 받았네요. 이렇게 제가 설득이 돼가지고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러시다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까지 되는 사람도 계세요.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복음을 이분은 다시 가르쳐야겠다. 이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이분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답답한 심령이구나. 그거를 이렇게 보여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직분도 또 교사로 여러 가지 위치일 수 있어요. 근데 굉장한 뜻밖의 경이죠. 얘기하면 이분이 스스로 말하기를 저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가 많이 말로도 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 십자가에 대한 은혜를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붙여봤더니 이분 복음을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런 분 이제 복음을 다시 가르치면 되죠. 상담의 기회를 통해서. 근데 어떤 분은 복음을 아는 분으로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 분이 스스로 구원의 확신을 못 이루는다고 말하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죄에 대한 아픔 때문에 그래요.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한 그 자기 정죄감이 너무 강해가지고 복음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그거에 따라 때때로는 용서의 기쁨을 누리면서도 또 깊이 가라앉았다가 그때는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요 과거의 자신이 누렸던 용서의 기쁨이라는 것은 일시적 신앙에 불과한 것이고 자기가 근본에 있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자가 아니겠나 이런 식의 이제 자기의 그 깊은 수렁의 침체 속에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구원의 확실한 부분을 어떻게 이해했길래 그런 것인가라고 이제 되묻죠. 그렇게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의 부분을 이제 그분은 죄로부터의 그 자유함의 완전성에 두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얼마만큼 죄로부터 자유한 자인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그 결과로 항상 기쁨의 충만한 속에 살아가는가? 성령님의 동행이라는 등등의 어떤 그런 적극적이며 선한 결과에 대한 높은 이상적 기대치에 항상 자기가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엇이 됩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아닌가라는 이제 자기 자괴심과 절망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구원에 확신한 게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 구원받기 합당한 필요한 믿음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당신이 살 자가 아니란 사실을 인정하는가 하는 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없으면 우리가 주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임에 대한 절대적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것이 무엇인가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라 그러지. 그 십자가 앞에서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로서 당신이 그 심령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심령의 자세는 무엇인가? 회개로 나타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하나입니다. 그 긍휼과 자비를 아는 자로서 우리가 나타낸 심령은 회개예요. 그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 보이신 바는 뭐예요? 십자가라 그거예요. 그 가운데서 당신이 그걸 알고 회개 심령이 들었으면 그러면 이미 구원에 이를 만한 본질적 측면에서의 구원의 믿음은 이미 잡힌 거라 그거예요.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지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을 고백하게 하신 이가 이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있었으니 새 생명이 자라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심령은 무엇과 다르냐면 20년 신앙생활해서 교회 생활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예배에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신적 존재에 대한 막연한 경외심과 두려움, 공포,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 따라 살지 않으면 벌 받게 되는 것, 십계명 따라 지키면 그 양심의 자유로움을 느끼는 것,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 20년 한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근데 되게 이런 사람은 참 안타깝게도 구원의 확신을 가져요. 이게 사실 거짓된 확신인데. 자기 망각 속에 들어가요. 자기 기만 속에 들어가요. 그게 참 빈익빈 부익부의 영적 현상이에요. 실제 구원받은 사람은 근심하는 가운데 구원의 의미를 더 깨달아가는 은혜가 있는데, 실로 위태한 사람은요, 질문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가 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이분은 뭘 모르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과 자비로서만 사는 자임에 대한 신앙의 본질은 모르고, 하나님 계신 걸 믿고 하나님 통치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도 알고 순종해야 한다는 의무에 따라 정직히 양심에 따라 순종도 해요. 근데 이분 마음 중심에는 절대적 긍휼과 자비에 온전히 의지해가는 그런 신앙의 본질 요소가 매우 적거나 약하거나 없어요. 이건 굉장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어디에서 해야 돼요? 율법주의적, 신앙 양심적, 도덕주의적 계율에 속해요. 여러분 중에 남편 중에 많은 분이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배우니까 지금. 그게 어떻게 다른가? 그게 하나님을 불신자들이 신적 존재에 대한 막연한 경외심의 모습이 불신 상태에 있을 때, 세례받기 전에 불신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경외심과 공포심에 있던 그런 상태에서 어떤 종교성의 모습으로 그것이 이렇게 포장이 되기 시작할 때, 우연적 환경적 상황에 따라 기독교라는 종교의 모습으로 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진 상태에 머물면 외면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겠지만 내면에서는 복음의 이해를 모르게 되어지죠.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들어오면 교회에서 계속 복음을 가르쳐 나가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복음을 만나고 새롭게 이해될 가능성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겠죠? 그럼 대부분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만일 교회에서 복음에 대한 본질을 바르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일을 게을리하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벌어지게 되겠죠? 그대로 자신이 옳은 자로 신앙생활 하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교회가 연약하면 신자 하나하나가 다 연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어서 그 다음에 목회자가 또 배양되어 나오는 거예요. 리더십이 또 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또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약해질 수가 있다고. 이스라엘 교회 전 교회 역사는 왜 교회가 다윗 시대 이래로 계속 가라앉았는가. 그 긴 역사에 대한 영적 그 계속 그 하강 국면을 왜 되돌릴 수 없었는가. 숱한 종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왜 안 돌아섰는가. 그 부분에는 치명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다 그 영향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오고 가는 모든 소리와 보이는 모습 속에서 그 영향권에 있음으로 해서 어느덧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떠오른 생각이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본질의 이해가 아니고 그에 따라 나의 삶의 모든 족족과 언행을 거기에 중심을 놓고 사는 사람, 그걸 다 십자가에 새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인이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어디가 있는지. 그 모양이 형형색색이에요. 다 신앙. 신앙이라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데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통이 다 형형색색이요. 자기 성질대로만 사는 거예요. 성질대로만. 성질 없는 사람이 없는데 다 자기 모양과 성질대로만 뻗대며 살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입은 사람으로서의 긍휼과 자비의 신앙 인격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영적 이 메커니즘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영적 작용의 내면의 측면이 도대체 어디 갔나 싶게끔 이게 되어 있죠. 너무 기가 막힌 일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사기당하고 신자라는 사람과 사업관계 맺어서 뒤집어 쓰는 일들이 숱하게 있는 것이죠. 안 믿는 고등학교 동창이 더 좋은 거예요. 이제 슬픈 일이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 문제에 이르게 되어지면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를 진실되게 알지 못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그것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심령의 새김이 없이 그냥 믿어버린, 머릿속만 이렇게 스쳐 공식으로 질문하면 예수, 시험 보면 100점 맞는 거죠. 시험 보면 100점을 맞는 거예요. 몇 가지 구원에 관한 기본적 객관적 진리라는 것들을 다 OX를 잘 할 수 있는데 그것에 따라 심령 안에서 진실된 회개의 역사, 자신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나오는 이 내면의 물쏟음. 그 구역편에 그러잖아요. 심령의 물기로 쏟아라에. 그 물쏟음의 그 역사를 경험하고 그걸 날마다 경험하 나가는 그러한 그 삶의 신앙의 생활을 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나는 구원받았다라는 식의 어떤 그 명제를 머릿속으로 그냥 놓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런가 라고 물어볼 때 그가 말하는 증거는 뭐냐면 아 내가 목사다, 목사인 나한테 구원의 여부를 묻느냐, 대답이 이렇게 나오거나 내가 장로인데 네가 나한테, 우리 집이 4대째 신자지만 네가 나한테 구원 여부를 묻느냐라고 물어보나, 대답이 그렇게 나오면 끝장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당신이 구원받은 자입니까? 라고 물을 때는 스스로 확증하라 했어요.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아 스스로 확증하라 되겠어요. 그럼 구원의 확신을 얻는 그 확증의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참 심자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많은 난관에 부딪히고 난 연후에야 뭐라고 돼 있어요? 확신을 갖게 된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는 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해서 구원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제 되어졌을, 처음 믿음 받았을 때, 그 믿음 받았을 때 내가 예수 믿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막 누리죠? 안 누려요? 여기 보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다 누리잖아요, 그렇죠? 다 누리는데, 그러고 나니까 시간 지나가서 신앙이 시들시들해지면 딱 뭐라고 말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신을 가져라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에 일리가 있어요. 죄사함의 용서의 감격을 도대체 어디 가고 죄 중에 눌러 앉았느냐? 이 정신 차려라, 이 죄인아.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참으로 그게 참 연약한 얘기죠. 안타까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죄 용서의 기쁨을 처음으로 만났을 때 감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첫사랑의 감격을 느낀 그 순간에는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확신의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한 아주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 확신은 뭐냐요? 오랜 세월 동안 연단에 연단을 거듭해 가면서 마음에 누려지는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의 느낌이에요. 이것은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주 앞에서 믿음의 노래를 불렀고 강팍한 마음으로 그래도 불구하고 여전히 픽픽거리고 살아왔을 때, 그리고 죄를 살아가며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매를 들어서 나로 하여금 깨우치시고 연단케 하시고 환난 속에 있게 하시면서도 다시 들어 하나님을 의지케 하심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죄사함이라는 피상적 이해 속에서 아 용서받은 그 기쁨에 눈물 펑펑 흘렸지만, 이제는 절절히 죽어도 하나님의 그분이 없으면 못 산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제 인생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해를 거듭해 나이를 먹으니 십자가가 없어도 불신자들도 인생이란 하면서 이제 술 한 잔 곁들면서 여보게 인생 살아보니 인생이 그렇구만, 30대하고 40대 인생 맛이 다르고 50대에 보면 40대 인생이 어린아이처럼 보이고 60대에 보니 50대 인생도 어린애처럼 보이는 거고, 여보게 나도 70인데 60이면 좋겠네, 이러는 게 인생, 그 다 보는 인생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그 이해 깊이가 달라지는 것처럼 마치 영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그 맛과 깊이가 달라지며, 어쩌면 더욱더 생생하게 과연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서 내가 깨닫습니다. 전에 알던 십자가 은혜라는 것은 제가 얼마나 피상적이며 젖먹이의 이해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렇게 이해가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 은혜의 각성, 붕, 그 생명에 대한 새로운 맛, 그것들이 내 마음속에 뭐로 와요? 확신이 온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자녀로 살고 있구나. 뻗고 죄짓고 살고 하는데도 20년 동안 평안하고 안면 없고 사기치며 쾌락에 젖어서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지으면서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번지르하게 교회 나와서 있어도 아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인생의 간섭을 안 하신다, 그건 큰 문제죠. 성경은 절대로 신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한 60년 동안 묵었다가 60년 지나서 그냥 한번 뒤집어서 그냥 완전히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지만, 그런 자의 긍휼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든 구원하시니까 그냥 그거 믿고 뻗대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당신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할 때 내 마음에 불안한데? 이렇게 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산 자,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진심으로 이해하고 과연 그렇다라고 믿고 그러기 때문에 내 삶의 실제가 변했는가, 그거는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가라는 말로 뒤집어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자로서,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내 삶의 어떤 변화가 나에게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것이 과연 긍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구나 하는 그 깊은 깨달음이 감상적 차원이 아니라 전 인격 차원에서 그것이 반영돼 나타남으로 인해서 스스로 뭡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을 또 이해하고 스스로 확증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구원의 확신은 오랜 신앙의 계속된 과정 중에서 계속 확인되어지는 과정을 가져가요. 이렇게.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열매와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타락하고 방종하며 악의 몸을 담고 교만한 마음으로 뻗대고 살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노래한다면 그분은 틀림없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성경적 원리를 뭐예요?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구원의 확신이 싹 오죠? 와야 마땅하죠. 와야 마땅하죠. 겸손해서 아, 그저 뭐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하나님의 위로를 마음껏 확인하시고 누리시고 더욱더 의지해 나가시는 수밖에 없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위에서 넷째 줄에 셋째 줄, 그렇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그에게 값없이 주어진 것을 그가 성령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보세요. 색다른 특별한 계시가 없어도 이거 줄치세요. 구원의 확신은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이나 꿈이나 직접적 계시의 어떤 그런 특별한 형태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뭐죠? 통상적인 방편들을 올바르게 사용하여서 확신에 도달할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보통의 일반 신자는 어떻게 해요? 특히 연약하고 초보 신앙이 된 사람일수록 하나님 한번 봤으면 그러죠. 그래서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에 죄성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지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거죠. 보고 싶어하는 마음 따라 만든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하는 형태에서 돌로 우상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거로 대체해서 무엇인가를 통해서 자간 하나님에 대한 보고 싶은 걸 인간은 추구해 나가는데 그 같은 환상과 망상은 사탄이 교묘히 역사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거짓된 계시와 확신에 대한 체험들을 마구 쏟아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는 봤다는 거예요. 자기는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보고 들었다는 것을 성경적 원리에 따라 살펴보면 전혀 안 맞질 않아요. 그래서 정적 우월감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의 실제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의미, 성경 전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참뜻, 기록된 말씀 속에 보이고는 본래의 구원적 목적, 그것들은 아무 상관없이 꿈을 꾸는 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뭔가를 본 자가 돼서 환상과 환각에 특별한 자기 심리적 이상 상태 속에서 그걸 쫓아 허우적거리며 그것이 진리라고 붙들고 거기에 절대적 우월적 가치를 두고 성경을 재해석하고 곡해하고 임의적 해석하며 그 성경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죠. 그리고 연약한 자를 이제 미혹하게 되어지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지죠. 그게 오늘날 한국교회 기도원에서 벌어진 숱한 잘못 중에 하나 한 가지입니다. 기도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귀한 사역들이 있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평소에 주 앞에서 영적인 특별한 시간들을 갖지 않는 일반적 신앙의 생활의 측면들은 자랑할 것이 못됩니다. 신앙은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유인들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특별한 경건의 관계성을 가질 그런 종교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건 약간의 신비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극단에 치우치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본 것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생생히 역사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가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상당한 수의 미혹된 일들이 벌어집니다. 로마 캐톨릭은 직접 계시가 없으면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거는 직접 계시가 있어서 구원 확신을 하실 받을 수 있다라는 직접 계시 자체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누구도 통상적인 수단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성경에서 지금 원리에 따라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의 유일하고도 정확한, 유일하단 말은 좀 과도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어떤 방편을 꿈이나 음성이나 다른 어떤 방편을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임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 편에서의 섭리적 가능성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마치 완전히 닫힌 것처럼 통상적인 방편만 유일하다라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가 너무나 많은 사람의 주장에 비추어 영분별을 해보면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아닌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영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의 유용성에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를 눈에 보기를 원하시잖아요. 이적과 기사를 보면 당장에 100배, 1000배나 여러분 믿음이 공고해지고 견고해질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숱하게 본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도 믿질 않았어요. 이적과 기사를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마귀로 몰아세운 자들의 그 강팍한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라 결국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우리 강팍한 마음을 다시 돌이키시고 죄 중에 있는 자를 깨우쳐서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성령님 그분 자신의 일이 아니면 별의별 수단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일 이적과 기사를 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예수님 당시뿐 아니라 사도시대 때도 회개한 자가 훨씬 더 많았어야 되며 예수님 재림 때 모든 자가 다 회개에 마땅해요.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주께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시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시며 심판하실 때 그 권세와 그 기적과 이적의 능력 앞에서도 이를 갈며 회개치 않는 숱한 심정은 뭐라 설명할까요? 우리가 주 앞에서 용서와 회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입니다. 성령님 능력뿐이에요. 이적과 기사를 구하는 어떤 그런 미혹된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이 끌려가는 자연적 성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체로 우리 가운데 성령에 따른 구함이 아니요 육체의 정욕에 따라 구하는 것일 수가 많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구하는 사람은 눈앞에 이적과 기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 중심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를 구합니다. 이게 성경의 영적 원리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일체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 나가냐면 내가 망해도 좋다고까지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게 신자됨의 참 본성의 이상적 수준이에요. 내가 망해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하나님 사랑으로 나가길 원하는 희구의 마음으로 모아지면서 거기서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바울처럼 말할 수 없는 하늘의 3층쯤까지 이르는 신비한 경험을 하나님이 그의 뜻에 따라 허락하실지 몰라요. 그건 다 주의 주권에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일 뿐 모두가 방언하는 자요, 모두가 예언하는 자겠냐 주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전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시기하지도 말 것이며 탐내지도 말 것이며 부러워할 것도 아니라고요. 그 쓸모도 매우 제한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받아봐야 아주 쓸모가 제한되어 있어요. 말로 그 설명할 수 없거든요. 자기만 아는 것 뿐이지. 자기만 그 아는 자로서 그게 과연 진정하신가 분별해야죠. 진정하다고 확신되어지면 그 쓸모가 남한테 어떤 쓸모가 있어요. 자기만 아는 것인데. 근데 왜 환장하고 그걸 자꾸 추구하는지 몰라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탐심이 그걸 쫓아가게 만드는 거지. 모세가 신명기 13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여호와의 율법만을 사랑하며 살아갈진대 만일 너희 중에 혹 꿈꾸는 자나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보이며 말하기를 너희의 참 하나님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든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너희 아버지를 할지라도 너희 자식을 할지라도 쳐 죽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했죠. 이적과 기사로 너희를 보여 경이한 모습으로 저기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느낄 만한 신비적 역사를 너희 눈앞에 똑똑히 보일지라도 그 자가 하는 말이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자 하거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자 하는 말에 대한 그 이 사람이 지금 여호와를 섬기자는 것인가 다른 신을 섬기자는 것에 대한 분별을 어떻게 하죠? 말씀이에요. 즉 말씀 속에 계시한 신앙적 원리와 그 영적 본질을 바르게 설명하는가 그거를 굴절시키는가 그에 따라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노래해도 실제 신앙의 몹시를 어디로 끌고 가요? 잘못된 거로 끌고 간다. 그게 바로 거짓 신을 끌고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건 가차없이 돌로 쳐 죽이라 했다. 이적과 기사의 가치가 그런 것이라 아니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게 되면 마귀들도 그 같은 권세로 모든 일을 놀라게 하며 미혹해 하더라 해요. 세상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있는 구원의 확신은 초월적 어떤 계시에 의존해서 내가 구원받는가를 여러분 거기에 의존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상담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설명을 다 해주면 꿈에서라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다 안으시든 아니면 지금의 눈에 보이시거나 음성을 들으시면 제가 확신할 텐데 그런 얘기를 꼭 한마디 덧붙이고 그냥 가시네. 한 시간 반 동안이나 설명해 줬는데 제가 그때마다 절실 느끼죠. 사람의 지혜나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라. 기도밖에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걸 절절하게 느끼게 되어지죠. 구원의 확신은요 통상적인 수단입니다. 그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순종시키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적 삶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행동과 마음, 생각 이 모든 방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며 그런 가운데 불순종했을 때는 회개해 나가고 주의 연단의 그런 교훈의 섭리적 손길을 느껴가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그러면서 느껴지는 구원의 확신 그것이 바로 참된 구원의 확신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신자들의 하나님의 참백성 참신자들에게 예의 없이 모두에게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걸 통해서 마음에 뭐가 돼요? 기쁨이 오고 안평안이 오고 자유함이 늘어지게 된다 그겁니다. 따라서 그 같은 자는 열매를 통해 자기 스스로 아 그렇구나 확인케 되어지는 과정이 있으므로 구원의 확신이 된 사람은 결코 어떻게 못 살아요? 죄 중에 태만이 살 수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있는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연약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 이러고도 하나의 백성인가라는 그 자기의 자책과 근심 그것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질 이유는 없다라는 게 반대적으로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양면적 갈등이 있지만 구원의 확신 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그런 모습의 긍정적 자기 열매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구원받을 확신합니까? 그럼 내가 목사인데 당신 나한테 그런 질문에 이건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답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구원에 이르렀습니까? 물론 자기 답변이 오르나 봐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로 나타남을 알고 그 긍휼 안에서 내가 회개하는 자로 살며 따라서 그로 인해 내 삶에 주의 성령 인도하심 따라 어떠한 변화를 내면적 외면적으로 내가 누리고 확인해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간섭하시며 연단해 하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셨는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다 그겁니다. 넘어가시죠. 19장 이제 설명 다 드렸으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신 가운데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누리시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19장 아까 가서 읽지 않은 부분, 18장의 사항 읽지 않은 부분은 신자들이라 할지라도 때때로 뭡니까? 확신 쪽에서 떨어진 것처럼 위기를 느끼고 굴절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도의 견인에 따라 놓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확신 가운데 머물러 있는 긍휼을 최종적 승리를 계속 맛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제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신 부분과 다시 연결돼서 또 설명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잘 이해하셨죠? 질문 있어요? 있어도 하실 리가 없지. 19장 하나님의 율법. 자, 1항 같이 읽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트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율법을 뭐로 주셨다고요? 행위 언약.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란 말은 언약은 언약인데 행위를 근거로 언약하신 바의 내용이 뭐냐면 순종하면 뭘 주고? 생명을 주고 불순종하면 뭘 줘요? 사망의 저주와 심판을 주시겠다. 자, 그러면 언약을 맺으셨죠? 무슨 언약을? 생명과 죽음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무엇을 근거로요? 행위를 근거로 맺으셨다. 언제 그렇게 했어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동시에 아담인 후손 인류 전체와 더불어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처음 지으심을 받았을 때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이 자신의 아담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새겨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바 된 목적이 인간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아담의 심령 속에 명확하게 그리고 또 충분히 새겨 주시면서 그 전체에 대한 아담의 순종과 불순종의 시험 잣대로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무엇을 주신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태초에 지혜가 얼만큼 있었냐면 물어볼게요. 아담이 우리보다 똑똑했을까 안 똑똑했을까? 아담이 우리보다 무진장 똑똑한 것 같아요. 쟤는 왜 그렇죠? 오는 짐승들보다 탁 보고 너는 사자라 해라 이렇게 짐승들의 이름을 턱턱 져줄 때 그냥 갑돌이 갑순이 똘순이 똘돌이 이렇게 막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통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은 매우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빛이 났죠. 이렇게 티티한 피부도 아니고 화장한 얼굴과 화장하지 않은 얼굴의 차이에 그 정도보다 천배나 더 큰 차이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 아담이 갖고 있는 그 특, 특별한 아름다움과 지혜는 우리는 상상이 잘 안 가죠. 그 아담이 본질을 꿰뚫어 보는 이런 통찰력과 지혜가 있었다는 게 분명해요.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굴절없는 하나님의 뜻이 심령 속에 이렇게 세워졌죠. 그 세워지고 나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름다운 사귐의 교제를 누리는 것이 그 에덴 동산이 갖고 있는 참된 복의 이유요 성질인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순종과 불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격적 존재로서의 자유의지라 말이죠. 그래서 아담은 인격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뜻을 다 아는 자로서 무흠한 상태의 순전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책임적 자유의지를 부여받은 자로 만물의 다스린 자로서 서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였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 관계를 행위 언약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행위 언약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깨져버렸어요. 그 깨졌다는 것은 언약 자체가 파기된 게 아니고 행위 언약으로 인해서 인간은 생명의 담보를 못 받고 멸망의 저주 아래 속하게 되어있다는 것이죠. 그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주신받은 자신의 뜻, 지켜야 될 삶의 도리, 그것이 그 도리가 바로 그에겐 생명의 길이었는데, 생명의 길이었을 뿐 아니라 그 길을 따라가면 생명의 축복과 생명의 생기가 왕성히 드러나는 그런 길이었는데, 그 길에 따라가는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 심겨준 하나님의 법이 타락한 이후에 흔적이 남아있는 게 바로 양심이에요. 근데 이 타락한 이후에 이 양심은 하나님이 최초에 심겨준 아담의 마음에 심겨진 것처럼 생생하진 않아서 어떻게 할까요? 흐리고 연약하고 그나마 죄성이 양심을 어떻게 해요? 덮어버리면 힘도 못 발휘할 만큼 트릿해졌어요. 그렇지만 양심이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흐릿한 양심보다 다시 또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 가신 뜻을 보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바 되어진 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해 주신 뭐예요? 십계명이었어요. 돌판에 새겨서, 우리 양심처럼 더러운 양심이라 돌판에 새겨서 하나님 직접 그걸 새겨 주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통하여 본래 타락하기 전에 아담에게 주신 바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새겨 주셨다고. 이제 그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가? 그 십계명이 공교롭게도 세상에 있는 양심의 기초인 도덕법과 십계명의 내용적으로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그 왜 그래요? 흐릿한 양심이지만 십계명과 더불어 원래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 주신 바 하나님 법의 흔적으로 남은 것이고, 십계명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이기 때문에 본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요? 양심에 통한 긍정적 선한 도덕적 내용이, 규율이 십계명 내용과 어떻게 해요? 형식적으로 많이 일치하죠. 그래도 불구하고 십계명과 양심에 따른 그 도덕적 선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을 해석하는 깊이와 이해의 본질의 맥을 짚어가는 그런 이해에 있어서는 양심은 따라올 수 없는 더 투명하고 분명한 이해의 지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이 열렸으니까 잠깐 다녀오셔야겠습니다. 그럼 다녀오세요. 그렇게들 얘기들 잘 하시는데 어떻게 한 시간 반 동안 입을 꼭 다물고 계세요? 근데 음료수가 좋아서 그러세요? 빵이 있어서 그렇게 기쁘세요? 어떻게 쉬는 시간에 보시면 다 행복해 보이세요? 강의가 없어서 그런가? 쉬는 시간 빵이 있어서 그래요. 다음엔 물만 한번 이렇게 쉬는 시간에 공급하더라고요. 인상이 어떻게들 변하시는가 하면. 자,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돼서 주어진 우리 양심에 믿기 이전에 사람 마음속에 남아있는 양심의 흔적, 그리고 믿음 이후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고 십계명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보이신 내용, 그에 따라서 성령으로 인해 말미암아 중생케 되어진 자는 마음속에 양심 그 이상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기 원하는 소망이 이제 샘솟게 되어졌죠.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는 양심의 차이가 아니고 양심이 더욱더 지식적으로 명료해졌으며 동시에 양심을 뛰어넘는 더 명료해진, 그러니까 양심이 말해주고 있는 의의 수준과 또 양심이 말하는 의에 관한 정보, 지식,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해주는 그것에 관한 양심이 말해주는 지식의 수준, 그것보다 중생자는 더 명료한 지식을 갖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복음 자체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공급받으니까 그것이 명료해지죠. 처음에는 양심 수준에서 죄인식과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중생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이 돼요. 아, 죄인식의 깊이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너희가 날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죄인식의 깊이가 더욱더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알아갈수록 얼마만한 죄성에 우리가 있었는가에 대한 놀랄만한 그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게 달라지죠. 동시에 중생 이전에는 갖지 않았던 새로운 마음의 소망이 꿈틀대게 돼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잘 명료하게 알게 되어진 하나님 뜻을 향하여 순종하길 원하는 그런 깊은 그 열망과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 거예요. 이건 절대 지우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예요. 그런데 신자와 불신자의 공통적인 부분이 뭐가 드러나냐면 이것이 강해지고 열망이 있고 명료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일 때도 죄성에 치우쳤던 죄에 대한 나의 마음의 열심이, 죄를 향한 소망이 어때요? 이쪽 게 커가니까 뭐라 그래 이거? 작용 반작용이죠. 이쪽이 커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의 죄의 성격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역사하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큰데 얼마나 그것을 방해했던 죄의 정력의 세력이 강했던가 하는 것을 새롭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끈질기고 모질며 강하게 역사하는 것에 대한 죄의 실체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히 느끼시게 하는 거예요. 과거에 죄 중에 살 때는 죄의 실체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요? 별로 뭐 내가 마음대로 죄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 내 선택에 따라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죄 안 지을 수 있느냐가 내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가 신자가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죄에 묶인 자이구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묶인 자를 느끼면서 새로운 성령의 능력을 맛보게 되어지면서 얼마나 이 힘이 강한가를 더욱더 알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해서 신자가 패배주의 끝납니까? 안 그렇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거를 극복하고 나가도록 하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성도는 결코 완전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뭐라고 했죠? 완전 승리도 이 세상에는 다 거두지는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순종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부분에 있는 흠이 있는 선행, 순종을 하게 되어진 걸 우리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 순종해도 깎아서 순종하니까 이렇게 애누리 좀 잡고 턱 떴다가 탁 깎고 요만큼만 순종하자. 이게 모든 헌신과 순종 속에 우리가 항상 깎는 버릇이 있잖아요. 첫 마음 같지 않고 이렇게 항상 깎아서 재고 깎고 깎아서 요만큼만 해서 양심을 달랠 만한 수준에서 이제 하게 되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질문, 왜 그러면 십계명을 주셨을까? 신자에게도 그것은 곧 행위 언약을 의미하는 것일까? 자, 그게 질문입니다. 모세를 불러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시면서 십계명을 주셨다. 그럼 십계명을 대표로 하고 있지만 십계명을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주어 있던 곳곳에 남아 있는 율법의 요소는 광범위하잖아요. 그런 것은 다 하나님 뜻으로 그들에게 순종하도록 준 것인데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요약되어져요? 마치 아담에게 주신 행위 언약처럼 어떻게 되어져요? 순종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뭐라고요? 죽을 것이라. 그렇게 되어지는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모아 다시 아담과 맺으셨던 행위 언약을 그들과 다시 맺으시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 질문 나올 수 있잖아요. 아니, 이게 그렇다고 동의 돼야 그 다음 얘기가 또 이제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되어지면 그 다음은 우리 질문은 이게 왜 질문이 되냐면 아담과 이스라엘이 같은가? 아담과 이스라엘 처지가 같아요? 아담과 이스라엘이 처지가 같아요? 소리는 안 내. 그리고 이제 모양만. 그래서 같다는 건지 다른 건지 애매한 입모양만 놀리죠. 같아요? 달라요? 같달라요? 다르죠. 질문의 초점이 분명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 있는 거예요.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저는 알아요. 제 탓이에요. 왜냐면 제가 질문을 정확히 했어야죠. 네. 질문을 불분명하니까. 왜냐면 같아요, 달라요, 처지가 같으면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문제예요. 그죠? 세상에. 이럴 땐 회의가 들어요. 관도. 달라요. 왜 다르냐? 어떤 면에서? 제가 질문한 초점에서는 달라요. 그게 뭐냐면, 아담은 순전한 상태였고, 그리고 순종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타락한 이후죠?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성격이 규정되어져요? 선을 행하지 못하고 항상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악하다. 창세기 6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부패한 상태 속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담처럼 행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요 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면서 행위 언약을 맺으신다면 이것이 가하,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하나님 마음이시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의 빛을 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시내산에서 누가, 모세를 통해서 언제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아니, 유치부는 다 대답을 하는데 언제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출애굽은 무엇을 상징해요? 그래요. 구원. 맞았어요. 출애굽은 죄 중에서 우리를 구원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대한 중요한 예표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실제로 해서 불러내셔서 모아놓고 너는 내 백성이야 하시면서 어떻게 행위 언약을 주신다면 이게 죽으란 얘기예요? 살란 얘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출애굽 사건과 모순이 돼요? 조화가 돼요? 모순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설명 왜 하냐면 성경 있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못을 통해 준 율법에 행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는 말은 무엇이 아니다? 행위 언약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행위 언약 말고 무엇이 있는가? 은혜 언약이 있어요. 은혜 언약은 뭐예요? 살고 죽는 것이 행위를 근거로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근거로 돼요? 은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된다. 자, 그럼 출애굽 사건은 그 자체가 무슨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절절하게 드러난 사건이죠. 그 출애굽 사건을 행하신 여호와께서 출애굽 1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감해 보이시고 그다음에 언약을 기억하셨다 되어 있어요. 그 언약을 기억한 누구의 언약이에요? 쭉 올라가서 창세기 12장 누구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이라. 아브라함을 주께서 갈대아 우르 네 고향 친척 본토에서 떠나라 하시고 불러오시면서 택하여 뽑으신다. 뽑으시고 그대에게 복을 주셨죠. 복의 근원되고 이름 창대케 하고 그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의 출생의 가정 등등을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서 이스마엘이 아니요 이삭이요 같은 어머니 태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요 야곱이요. 로마서 9장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선택적 예정 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그들 백성을 불러 모아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 백성을 이루실 은혜 언약의 약속을 이미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한테 주신 창세기 15장 그 약속을 믿고 하늘의 별처럼 모래 해변의 모래처럼 네 후손이 많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식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바라본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고 주께서 의롭다 하셨다. 알았어요. 금방. 그렇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 그 창세기 15장을 끌어다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풀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 언약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셔서 신의 산에 갖다 심어놓고 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행하면 살 것이요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무엇을 의미 갖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오늘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신자에 있어서의 율법이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한글을 깨닫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가서 15분 남았네요 아직. 그 아까 종소리 잘못된 거잖아요. 아, 난 그거 끝난 줄 알고 이 말을 했어요. 아, 이건 맨날 중에 하는 말인데. 잘 됐네, 15. 자, 그러면 답을 얘기해 드려야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것일까? 거기에서, 아, 이게 다음 시간에 예고편을 딱 던져놨는데 답을 지금 말하니까 김이 팍 새는 거 있죠. 그럼 좋아요. 여러분이 답을 해보세요. 아니, 괜히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모른다가 아니라 알아도 말씀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게. 자, 이거를 이해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한 가지 해석의 말이 뭐냐면 율법 그 자체와 율법을 주심으로 행위를 매기려 한 행위 언약과의 구별이에요. 자, 지금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해하신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시작. 아, 율법 그 자체와 그 다음에 또 거기까지 잘 들렸어요. 그 다음에는 응음을 들으실 때 그 다음에 그 자체와 그 다음에 뭐죠? 행위를 나도 잊어버렸으니까 다시 율법 그 자체와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에 순종하냐 불순종하는 행위를 매개로 또는 근거로 하여 언약을 베푸시는 행위 언약과 율법을 어떻게 구별하여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는 행위 언약을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동시적으로 수반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그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무엇이죠? 창세 이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된 삶의 완전한 규율, 규칙, 법칙, a perfect rule of life. 그러니까 삶의 온전한 룰, 뭐죠? 규율, 규칙 그런 거예요. 아, 그게 여기에는 뭐라고 말했겠어요? 2항 첫 줄.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그다음 뭐라고 했죠?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그다음 뭐라고 했어? 존속하게 되었다. 바로 그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완전하며 이상적이며 온전한 그런 삶에 마땅히 행할 규칙이요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걸 행하면 살 것이요? 그러면 불순종하면 죽을 것이라고 왜 그런 언약적인 형태로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양심 그 이후의 십계명 같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삶의 규칙을 보이도 우리가 자기 소견대로 지키든 안 지키든 그로 인해서 그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된 인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너희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데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다 라고 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이기 위하여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주신 것이지 하나님 뜻이 그렇다는 것을 그냥 제시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만 계시한 거로 정보만 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나의 뜻이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것을 지켜야 한다 반드시 그것이 너희에게 달려있는 의무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의무라예요. 생명을 걸고 살아갈 의무라예요. 이걸 불순종하면 죽음이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임을 우리에게 명시하신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조차도 아담 이후에 타락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되 은혜 언약 안에서 불러낸 하나님 백성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음입니다. 거기는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따른 삶의 규칙은 우리에게 동일한 것이며 거기에 언약적 조건으로 그 말을 딱 붙임으로 인해서 이미 보여준 그대로 우리에게 마찬가지 적용되어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살겠나?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큰일 났죠. 은혜 언약과 모순이 안 되면서 율법이 하나의 온전한 삶의 도리인 줄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동시에 이것이 보여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지키는 것임을 하나님이 생사의 결정을 주시는 엄숙한 언약적 관계로 그걸 확 밀어내셨으니 이스라엘이 어찌 살겠는가? 이스라엘에게 살 길을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 속에 무엇을 베푸셨죠? 제사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살 것이죠? 아니면 죽을 것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을 삶의 온전한 도리를 밝혀 보여주시고 그리고 룰은 도리란 번역이 좋겠네 주시고 그 다음에 이로 인해 정죄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정죄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은혜 베품에 대한 수단과 길을 방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예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은 속죄의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속죄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는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그들이 드리지 않고 제사를 떠나고 배도하지 않는 한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제사로 언약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시편 50편을 보십시다. 시편 50편 4절과 5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 하시도다. 줄을 굳게 치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성도를 모으라 하시고 그 정의를 모르는 했어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라. 그래서 그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로 내가 너와 제사로 묶여서 이스라엘의 진을 구성해 보면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성막.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이 있고 각 지파가 셋셋셋셋셋셋셋 동서남북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웠을 때 이스라엘 전체 한 중심에 서 있어요. 온 이스라엘은 즉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그 교회됨에 존재됨에 근거가 된다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십자가를 예표했던 성막이 바로 그들의 존재됨에 근거가 됐어요. 그거 없으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를 부르라. 그래서 은혜 언약 즉 제사로 불러모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의 온전한 도리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십계명을 통해 밝혀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왜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키면 살 것이며 불순하면 죽을 것이라.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요 은혜 가운데 그들을 이미 세우시면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의 율법 주실 때의 율법에 덧붙인 조건성의 의미는 그 조건성 그 자체에 따라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됨과 안됨에 대한 결정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뭐예요? 이미 제사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율법의 하나, 율법을 통한 하나 인생의 삶의 온전한 도리를 밝혀 보이시면서 너희들이 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인자와 인애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그들의 죄의 실상을 지적해 주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뭐밖에 없다? 죽을 자이다라는 얘기들이에요. 내가 죽을 자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보여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에 철저히 매달려야 될 존재임을 깨닫혀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에 대해서 감격해하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율법에 밝힌 바 된 인생의 삶의 온전한 도리대로 순종해 살아야겠다 라는 성도의 마땅한 도리가 다시 돌아서 확증되어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이클을 쭉 돌아 다시 그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돌아올 때 율법은 나에게 사냐 죽으냐 문제가 아니죠. 산 자로서 하나님의 온전한 도리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즐거움이 그 앞에 남겨 있는 것이요 소망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적 원리 관계를 쭉 쓰게 되어져요. 그것이 모세를 통해 주었던 구약 속에는 그 언약 속에 담겨있는 실제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의 몇몇 곳을 쭉 찾아봐야 하는데 시간이 지금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하라고 쉬운 거 한 가지만 우선 얘기하죠. 출애굽기 20장을 보세요. 십계명은 계명이 몇 개예요? 아, 노여워하지 마시고 대답하세요. 십계명 계명이 몇 개죠? 10개. 아, 10개. 다 아세요? 신학교 입학시험에, 성경시험에 십계명을 쓰라 이거 나와요. 다 쓸 것 같죠? 자, 출애굽기 20장을 보십시다.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 20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자, 보세요. 계명을 딱 주시기 전에 이미 자신이 이스라엘과 관계 속에 어떤 하나님인가를 말하고 있죠. 구원의 하나님이요, 이미 긍휼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나의 긍휼과 자비를 맛본 자로 서 있노라 라는 그런 관계의 설정을 먼저 해놓으시고 계명을 쭉 주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은혜 언약의 컨텍스트 안에서 주고 계심에 대한 해석적 틀을 제시해주고 계신 것이죠. 계명은, 십계명은 10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 어떻게 10개인가 봅시다. 1,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하나, 4절.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2개. 그 다음에, 뭐 있어요? 7절인가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일 것이 마라. 셋.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계명은 12절에 있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10번째 계명을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로 떼어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 있죠?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로 떼어내면 어떨까요? 같은 계명을 나눈 건가요? 아니면 각각 다른 계명이 합쳐진 건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17절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맨 밑에 줄,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보세요. 4절.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3절에 있는 다른 신을 내게서 잊게 하지 말지니라. 이 두 개 합치면 어떨까요? 합쳐서 그냥 하나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래서 그걸 합쳐서 하나로 만들고, 1계명. 그 다음에 3계명을 2계명이라 하고, 응? 그 다음에 4계명을 왜요? 3계명이라 하고, 쭉 내려와서, 그 맨 밑에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 17절에 있는 것을, 그 10계명을 둘러 나눠서 9계명과 10계명으로 나눠서 10계명을 만들면 어떨까요? 저 사람이, 당신이 하나님이야? 주신 대로 해야지! 그렇게 나누면 어떨까요? 찬성하신 분은 손 들어보세요. 반대하시는 분 손 내리세요. 로마 캐톨릭은 십계명을 그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2계명이 어디로 들어가 버렸어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의 계명의 부속구절로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맨 밑에 있는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일반적 원리, 구체적으로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걸로 두 개, 맨 밑에 12번째 계명을 둘로 나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을 섬기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정죄를 받지 않게 해서 기술적으로 그렇게 교묘하게 했구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렇게 돼요. 왜냐면 보세요. 10계명을 이해하는 10개의 계명을 이해함에 있어서 전통이 있었어.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두 개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는 우리처럼 십계명을 이해하는 전통이 있었고, 다른 한쪽은 로마 캐톨릭처럼 이해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된 전통은 저희처럼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쪽의 전통은 아무래도 어색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탐심을 둘러 쪼개는 게 그렇고, 그 다음에 너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분이다. 우리가 섬길 하나님 누구신가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냐는 예배하는 방법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방식에 있어서의 분명한 다른 계명을 각각 준 것을 이해하는 것이 이게 훨씬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탐심하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의 교훈으로 묶여지는 걸 보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하는 십계명이 아무래도 맞죠. 그런데 로마 캐톨릭과 기타 다른 어떤 종파에서는 이거를 합쳐버려서 하나 여호와를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 속에 여호와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기 위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을 금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그 형상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이방신들이 실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결국 다른 신을 섬기는 말라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예배 방법이 아니라 우상 숭배는 곧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므로 예배 대상을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을 해석할 수 있으므로 어떻게 해요? 1계명과 2계명이 결국 하나와 같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이 완전히 틀리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지만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거보다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보는 10계명 이해가 훨씬 10계명이 분명하다고요. 그래서 어쨌건 로마 캐톨릭은 참 공교롭게도 뭐 이것저것 상을 세우고 하는데 마음이 편하신 모양이에요. 그분들은 우리들은 불편해서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금송아지 있죠. 금송아지 사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낸 바로 그 신이라 그랬어요. 즉 예배 대상에 변화가 있었나 없었나요? 예배 대상에 변화를 안 줬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죠. 예배 방식이 어떤 게 도입된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형상을 도입시킨 거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십계명을 돌로 쳐 다 망가지고 새로 받아야 했었어요.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다 갈아서 물에 틀은 다음 시냇 물에 그걸 떠먹었어야 했었어요. 금송아지를 물에 갈아서 흘리니까 핏빛으로 변해요. 화학적 반응이 그렇게 나요. 신기하죠. 금을 태워서 분말로 만들어 물에 띄우면 핏빛이 돼요. 그 핏빛을 떠먹은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에 대한 용서를 구했어요.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핏빛까지 의식하시고 명령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거를 실험해본 분들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금을 태워 분말로만 물에 띄워 흘렸더니 핏빛을 이걸 떠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것인가를 시청각 교육으로 그냥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은 곧 우리에게 이 계명이 1계명과 분리되어지는 다른 계명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십계명의 계명 구조가 맞습니다. 다음 시간에 구약의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 부분에서 좀 더 얘기를 합니다. 언제 모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어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또 한번 감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란 것이 우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이와 같은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달을 때 통상적인 순환에 따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것임을 저희가 배웠사옵나이다. 혼돈한 이 시대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영분별을 잘하며 말씀에 착념하여 제가 바른 신앙의 길을 짧은 인생 동안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올바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자됨이 결코 방만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밝히 보신 바 된 성도의 삶의 온전한 도리에 따라 살 것임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